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하려면 장갑 다 끼고 이렇게 하얀 거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사야서 28장은 이제 얘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13장부터 27장까지가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또 메시아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이집트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이제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제 다루는 그런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자, 28장만을 보자면,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터인데,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사야서 표현대로 하면은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에브라임은 저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유다는 이제 남왕국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서는 28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피난처와 거짓된 안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피난처가 거짓 피난처라는 걸 드러내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를 마련하실 거다. 그걸 시온에 세우실 거다. 그 기초와 피난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하나의 돌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2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이제 한번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다. 보라, 주께는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우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을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하려고 앉은 자에게는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이크가 이상한 건가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핵심 문구를 좀 우리가 찾아라 그러면은 시드는 꽃과 같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북 왕국이라 그랬죠. 그들이 시드는 꽃과 같다. 근데 실제로 에브라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시드는 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같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상당히 지금 자신만만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시들어가는 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이제 보니까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 교만한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술 취한 자들이다.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정복했으니까 뭐 술에 찌든 사람들이다. 뭐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만하고 이 자기 멋대로인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이 멋대로인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2절, 3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힘 있고 강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실 거다. 이 힘 있고 강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왕관, 교만한 왕관을 땅에 던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또 문학적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언어를 이렇게 단순하기보다는 뭔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실 텐데 이제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참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거로 끝내지는 않으세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구원 그것을 이제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영광의 왕관,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왕관이 두 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관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스스로 썼던 교만한 왕관이에요. 교만한 왕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관을 또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왕관, 아름다운 왕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씌워주실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부류의 사람들은 그 교만, 스스로 쓴 그 교만의 왕관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들의 왕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나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사람들과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절부터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 좀 한 분들이면은 그래도 몇 번은 들었을 표현이 여기 나오죠.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하고 뭐 줄 위에 줄을 더하고 하는 요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먼저는 이 7절 이하부터는 유다도 다르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나서 유다도 다르지 않다. 좀 유다도.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유다로 달라졌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도라는 표현과 또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언급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잖아요. 16절에서는 시온을 언급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절서부터는 지금 대상이 달라졌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다. 이제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 영적 지도자들이 매일 술 퍼마시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이제 그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몰락을 보면서도 배우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빨리 망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도 배우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판단과 재판에서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기 때문에 그 사회 전반의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자가 테이블에 그 이렇게 토사물을 이렇게 확 하고 쏟아내 놓은 것처럼 온 나라가 지금 그 상태다. 나라 전체가 부패와 영적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모습이실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이 쏟아놓은 그 토사물들이 상에 가득한 것처럼 온 나라에 그냥 그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국가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다음주가 이제 뭐 선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좀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9절에 보시면, 자,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요. 9절.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자,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좀 상반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술 취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지식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 혹은 이사야 대언자의 탄식으로 보는 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처럼, 그러니까 갓 젖이나 뗀 그런 자들 같아서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나 하고 탄식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해석은 또 뭐가 있냐면, 술 취한 제사장들이 이사야 대언자를 조롱하는 말로 보는 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해석으로 보면서 그 다음 이 구절을 보면, 야, 우리가 무슨 젖된 아이냐? 우리에게 그런 기초적인 교육 훈련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 혼미한 술 취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거, 아, 그런 거는 난 관심 없어 하면서 이 조롱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이야, 단순한 말씀이니까 또 그 말이야, 했던 말 또 하는 거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줄 맞춰라 뭐, 네? 또 반복하네 뭐 이런 거죠. 애들한테나 할 법한, 애기들에나 할 법한 말을 왜 우리에게 계속하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이제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두 구절을, 두 해석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시면,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요거 반복되는 게 이게 성경이 뭐가 좀 잘못 기록됐거나 실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당시의 표현 방식이 이런 겁니다. 네.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자, 이 표현을, 사실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그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취해서, 이렇게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해야 한다는 그 구절로 이제 인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로 차근차근 이렇게 더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좋은 원리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그 두 번째 입장, 술 취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뭐냐면, 옛날 명령의 명령, 줄의 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려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반복된 교훈으로 그렇게 이제 멸시하는 듯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이렇게 라임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조금 애들 이렇게 이제 아바바바 하는 그런 발음처럼 들린다 그래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요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도 듣지 않는 이 술 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가르치실 거다.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듬는 입술이다. 이것은, 실제로 누가 말더듬이가 와서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언어하고 지금 같이 썼잖아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이걸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방인이 와갖고 자기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언어인데, 그게 마치 그 말더듬이가 뭐 더듬듯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말더듬이가 더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교도 다른 국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그 애들 훈계하는 거 젖된 아이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또 그 소리야? 또 오늘도 또 그 명령이야? 하면서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이런 것들을 이제 멸시했다는 거죠. 네, 멸시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쉬운 말씀, 사실은 쉬운 말씀이잖아요. 단순하다면 쉬운 말씀인데 쉬운 말씀,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절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하는 그 이방 군대를 불러와서 이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에도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죠. 신명기 28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면서 28장 4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 할 때 신명기 28장 49절 보시면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여기 요 얘기가 나오죠.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들이 노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이방 민족이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올바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어디 멀리서 교류가 없던 그런 민족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5절서부터도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5장 15절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것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라 네가 그 민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돌무덤 같고 그들은 다 용사들이니 그들이 네 아들 딸들이 먹을 네 수확물과 빵을 먹고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내가 신뢰하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칼로 쳐서 불모질로 만들리라. 비슷하지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하고 뭐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조롱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표현으로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쉬운 말씀, 단순하고 쉬운 말씀, 반복해서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니들이 볼 때는 말을 더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를 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제 언어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의 시작이 된다. 이런 또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안식이니 너희는 이곳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식을 말씀하시고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상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방법으로 독수리 같은 민족, 흉악한 민족을 불러다가 이들을 징계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 이제 그러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 거는 뭐 우리가 좀 헷갈린다 치더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제 올무가 돼서 들려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인용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방식이 이 훈계 위에 훈계를 더하고 또 줄 위에 줄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들을 형성해 가는 거 그거 나쁜 거냐?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인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에 대한 그 해석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나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때, 저나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 방식이에요. 훈계 위에 훈계를 조금 더하고, 그리고 줄 위에 줄을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점점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이 이해해가는 방식이 그게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오케이.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모욕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 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알 듯 모를 듯 하시지요. 네. 자, 여기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아까 보니까 여기 이제 14절 거기 보니까 모욕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지금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scornful이라는 거 모욕한다는 이것은 경멸한다, 업신여긴다는 표현인데 그럼 누구를 모욕할까요? 누가 누구를 모욕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모욕하는 자들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길 정도면 이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정말 교만한 건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정도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이제 확신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그 이제 이 사망과 지옥을 어떤 이제 인격체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들과 합의를 맺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망에 넘겨지지 않을 거다. 그 표현인 것이. 우리는 사망에 넘겨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다 그들과 합의를 했거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사망과 언약을 맺었어. 우리는 지옥과 합의를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주님 믿지 않고 죽게 될 때 심판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 지옥 아랫목에 내 자리 한 자리 좀 마련해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그 아주 극도로 오만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서 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이것, 이것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은 지금 내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거든. 내가 지옥과 내가 언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자기들에게는 이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확신이죠. 거짓으로 자기들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들 밑에 자기들을 숨겼다. 이렇게 떠벌린다는 거예요. 넘치는 채찍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그 이사야서의 그 앞부분에서 8장 7절 8절 말씀이 좀 떠오르죠.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실 때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그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그 모양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그 이 홍수가 나면서 강둑이 막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물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와서 너희들 다 잡아갈 거다.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본 이 구절에서 넘치는 채찍이라는 표현도 이게 이제 그 요런 것들과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어찌어찌 하면은 그냥 대충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손악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숨에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휩쓸어버리는 그러한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성경을 조롱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조금 어설프게 맞아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이들이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그 힘을 지금 자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유 정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으로 이들을 정말 겁을 주셔서라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가 될 때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이제 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28장 18절.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뭐 사망과 또 지옥과 언약을 맺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언약과 합의는 설 수가 없어.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서 짓밟힐. 그러니 얼른 회개해.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촉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거 의존해봐야 소용없어.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이들에게 촉구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즉시즉시로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권능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인류의 역사가 벌써 이제 60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만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그때 이 땅에서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참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진 이기실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 참으로 참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불타게 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